형 내일 모레 이제 50이잖아요.
내일 모레는 아니고 내년에 벌써 50이야 내년에.
아 근데 이제 형은 댓글에 보니까 멋있게 나이 들었다.
아유 감사하지.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 근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서 50을 보고 뛰어가고 있는 처지다 보니까 비법이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어릴 때 수현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저런 어른은 되기 싫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어른이 됐어. 그랬을 때 아 내가 어릴 때 아,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모습이 내가 안 된 거를 발견을 했을 때 기분이 참 좋아. 아 내가 그래도 관리를 해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 관리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두 가지야. 내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 하나의 요소는 외적 요소야. 뭐 그게 직업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오만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 뭐. 근데 외적 요소 중에서 대부분은 내가 통제를 전혀 못해. 두 번째는 내적 요소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뭘 먹고 내가 언제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100% 관리할 수 있는 요소잖아.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내가 한번 잘 관리를 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자기관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옛날에는 자기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뭘 이렇게 어거지로 뭘 만들라 그래.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인생이 굉장히 짧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20대 30대에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관리를 하는 사람이 또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선천적인 사람을 못 이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냥 빠른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5살 때부터 내가 달리기를 시작해서 25살까지 열심히 했다 그래도 선천적이고 빠른 애가 이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치.
뭐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뭐 화장품 사가지고 바르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한다 그래도 한 20대 중반까지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애들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지. 어릴 때 멋있고 싶지만은 키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뭘 보기 시작했냐면은 그 20대에 멋있던 애들이 30대 중반이 되니까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별똥별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동창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봤는데 얘 진짜 멋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맞아 맞아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인생 마라톤이고 마라톤은 꾸준히 타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라는 걸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침마다 열심히 뛰고 책 열심히 읽고 이런 모습이 된 다음에 형을 만났으니까 친해진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도 비교해봐도 승현 그때보다 몸 상태는 훨씬 좋은 것 같아. 운동을 많이 했잖아.
그거는 이제 카메라 샤워라고. 유튜브가 잘 되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만 살찌면은 요즘 살 좀 찌셨네요.
턱선이 달라졌어. 그래서 승현 말대로 자기관리라는 게 좀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그래도 자기관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좀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 그러면서 아까 말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내가 한번 통제를 해보자가 자기관리라면은 또 거기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 하나는 내 머릿속을 관리하는 거. 두 번째는 내 몸을. 외모도 몸의 일부니까.
근데 일단 형은 내가 볼 때 형 ESTJ죠. 그러니까 머릿속 관리는 따로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좀 돼 있지 않아요? 아니 ESTJ 원래 스트레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ESTJ가 아닌 삶을 살아보지가 않아서 모르겠지만 딱 승현이 말한 그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큰 적인 것 같아. 많은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직장인들이실 거라고. 이제 직장인들은 스트레스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시달려. 내가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 레벨이 한 10분의 1로는 줄어든 것 같아. 근데 그 큰 이유가 대부분의 직장인들 스트레스는 사람 스트레스거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드라마 보면은 직장인들이 인간관계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모든 종류를 드라마에서 너무나 잘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 근데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싫을까? 회사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퇴근길에서도 도부장 생각, 집에 가서 밥 먹는데도 도부장 생각,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도 도부장 생각, 잘 나가 누웠는데도 도부장 생각,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도부장 생각, 아침에 양치하는 도부장 생각, 출근하는데도 도부장 생각. 하루 종일 그 스트레스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마치 내가 어릴 때 사랑에 빠졌어. 아침에 일어나도 수지 생각, 양치를 할 때도 수지 생각, 밥 먹을 때도 수지 생각, 이럴 때는 너무나 행복하지만은 그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영업 실적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영업 실적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 영업 실적이 안 나온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누군가한테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진짜. 나는 이거는 내가 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ESTA처럼 내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했어. 3단계로 나뉘어. 1단계. 일단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인지를 해야 돼, 내가 스스로. 고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2번. 왜? 분석을 해야 돼. 원인 분석. 난 도대체 왜 이 사람 때문에 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가. 자, 그럼 그 1, 2번이 이제 체크가 되면은 3번은 그러면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실행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해결책을 실행해서 스트레스가 풀렸어요처럼 단순하지가 않거든, 인생은.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없거든.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1, 2, 3번이 나왔으면은 내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도부장 생각이 나면은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결책이 있어. 머릿속으로 그걸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아, 해결책이 있으니까 지금은 승현이랑 와인 먹는 시간이니까 이 와인에 집중하자. 지금은 양치질을 깨끗이 하는데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스트레스가 내 머릿속을 지배하지 않고 나는 내 삶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야.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마인드풀니스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맞아.
마인드풀니스 코치들이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감성적으로 들리는데 형이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컨설팅 매뉴얼처럼 들릴까요? 저는 형이랑 다르게 그냥 성격 자체가 하이 스트레스 퍼스널리티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쓸데없는 가지고 원래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는 성향이에요. 형이랑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게 형이 워낙 로우 스트레스 타입이라서 형이랑 있으면 없어져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 팁은 미키 형 같은 친구를 만들어라. 그냥 항상 그냥 저 표정으로 있으니까.
내가 이제 승현이랑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친하게 지내서 느끼는 거는 승현은 스스로 그거를 말을 하면서 네가 푸는 게 있어. 그러니까 승현은 보면은 상황의 스트레스를 받아, 승현을 보면은. 근데 그거를 네가 분석을 하면서 너 스스로 푸는 것 같아. 그럼 나는 거기서 이렇게 콕 눌러주면 이게 이렇게 빠지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이제 형처럼 멘탈리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의 증상을 관리하는 법을 되게 오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숨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숨을 늦추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몸이 릴렉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전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스트레스 받는다 여기다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도 주름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이렇게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온다 싶으면 거기를 풀고 숨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데 좀 이제 덜 받더라. 근데 확실히 이제 그 나이가 들면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뭐 아무리 우리 동창들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때 막 코 오똑하고 막 눈 크고 막 턱 날카로웠던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해져.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근데 오히려 그때 되면 무슨 차이가 나는 것 같냐면은 아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구나라는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못하고 음식도 막 먹으면서 살았구나라는 티가 나는 게 40대 중반부터 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내가 형이 왜 이렇게 그 댓글에서 반응이 좋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형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승현 알다시피 뭐 피부과도 열심히 다녀.
옛날에 비해서 사람이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컨텐츠 중에 가장 인기 많았던 컨텐츠 중 하나가 나이 먹고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컨텐츠가 100만 뷰를 넘어갔더라고요. 수명이 짧을 때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대 중반부터 꽃피기 시작해서 인간의 미모는 20대 중반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이제 인생의 스트레스와 이 무게가 쌓이면서 점점 이제 묵직한 중년이 되었다가 그때는 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게감과 책임감이 중요했다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결혼시켜 놓으면은 나는 편안하게 눈 감는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인생 사이클이었으니까 굳이 외모를 갖다 막 40대 50대까지 유지한다 이런 관념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나이 들면 외모는 사라지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순리로 받아들이는 시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데 30대 40대부터 외모를 놓는 게 너무 억울한 거지. 그리고 뭘 깨달은 거냐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식단도 관리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관리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형 얘기한 대로 피부도 열심히 관리해서 옛날에 비해서 인간이 오래 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건강하고 젊고 멋지게 사는 거를 늘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옛날에 뭐 분식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는지 운동에 관련된 것과 그치. 피부과가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 굉장히 가장 많이 입점돼 있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나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자기 관리에는 정신 관리가 있고 외모 관리가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승현이 지금 얘기한 게 결국은 외모 관리잖아. 나는 그 외모 자기 관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세 가지 좋아.
첫 번째가 이제 살. 내가 무슨 막 몸짱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내가 기본적으로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하면은 적어도 나이 들면서 배는 안 나오게 관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많은 남자들을 괴롭히는 머리카락. 두피의 영역. 근데 머리카락의 영역은 관리라기보다는 의학의 영역이 맞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빠진 사람은 빠지지만 요즘은 의학의 도움으로 그거를 많이 방지할 수도 있고 뭐 심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피부야. 피부는 관리이기도 하고 의학이기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매일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처럼 관리도 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많은 시술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메디컬 에스테틱이 성형처럼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의학과 미학이 이제 합쳐진 영역이야. 그래서 요즘 또 재밌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프리주비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어. 말이 되게 예뻐. 근데 이게 프리벤션, 최대한 보존하자. 그리고 리주비네이션, 뭐 이렇게 부활시키다?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이 프리주비네이션이 메디컬 에스테틱스의 중요한 키워드더라고 요즘. 그래서 내가 최근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우면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데이터를 알아봤어. 이게 멀츠그룹이라고 한 100년 넘은 그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멀츠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멀츠 에스테틱스. 여기가 그 유명한 울세라를 만든 기업이야. 그치.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나왔는데 나는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을 느낀다. 이게 15개 국가에 1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글로벌 평균으로 54%가 나는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어.
나 정도면 괜찮다.
근데 이게 또 역시 지역적 차이가 있어. 가장 높은 데가 라틴 아메리카야. 66%.
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라틴 아메리카 드라마 보면 항상 이 남자건 여자건 거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러고 나가는 장면이 꼭 나오거든.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은 51%니까 그냥 글로벌 평균이라고 봐. 근데 아시아가 47%로 조금 낮아.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슬픈 데이터가 아시아 평균이 47%인데 한국이 28%야. 글로벌 제일 낮아. 그래서 왜 이렇게 낮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왜 낮은지에 대해서는 꽤 명확한 대답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 반에서 조금 예쁘거나 잘생긴 애가 공작새처럼 굴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그 당시 탑 배우가 이정재 같은 분이었으니까 지가 좀 잘생겼다고 네가 이정재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김태희냐? 네가 송혜교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급으로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너무 옆에서 보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다 보면은 아 나는 전지현이 아니니까 차은우가 아니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 없지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걸어가는 걸 보면 막 빛이 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분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뭐 성수동이나 뭐 이런 힙한 뭐 이태원 거리 같은 데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볼 거라고. 왜냐면 평균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옆에 잘생기고 관리 잘하고 외모에 신경 쓰고 꾸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균이 낮아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 그리고 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멋있다 예쁘다의 객관적인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어. 남자 키 180 이상의 8등신. 일단 그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멋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리고 무슨 뭐 오똑한 코에 큰 눈에 작은 얼굴에 뭐 하얀 피부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멋있다 예쁘다를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 솔직히 그거를 다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 우리 왜 결혼 컨텐츠 만들었을 때 육각형 인재를 찾으려고 6가지 변수에서 뭐 탑 20%를 찾으면 뭐 다 곱하면 만 명에 15명 남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치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예쁘다라고 느낀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화하는 게 그때는 예뻐지는 방법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택했던 게 성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치.
어떤 연예인이 뜨면은 그 사람 같이 성형해 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뭐 아예 성형외과에서 대놓고 누구 룩 성형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은 게 요즘은 미의 기준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셀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 있는데 셀카를 막 찍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앵글에서 딱 잡으면 어 나 이렇게 생겼어. 난 이럴 때 제일 예뻐. 근데 모든 앵글에서 그 모습이고 싶어. 이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형 쪽으로 많이 가다가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내 모습이 되는 거를 원하다 보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나 운동이나 형이 말한 울세라 같은 피부 관리 메소드를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돌 속에서 조각을 꺼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최상의 모습을 꺼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변화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건강한 변화가 아닌가.
지금 수견이 말한 게 결국은 메디컬 에스테틱스인 것 같아.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가 좀 더 있어. 나이 드는 게 신난다고 대답한 사람은 21%래.
아마 그 나이 드는 게 신난다라고 대답한 분들은 20대일 거예요.
아.
왜냐면 나는 20대 때 나이 드는 게 신나. 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 험프리 보가트 이런 사람들 다 아저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20대인 내 얼굴을 갖다 이제 딱 거울에 봤을 때 너무 애송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40대가 돼야 저런 멋이 나오나 보다. 근데 이제 깨달았죠. 40대가 되니까. 그게 피어스 브로스넌이라서 나온 거지.
그들은 20대 때도 멋있었던 걸로.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아이돌 문화가 막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미의 기준이 17, 18, 20살 이런 친구들이 미의 기준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나도 아저씨가 된 입장에서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면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아저씨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멋있는 어른들이 나와야지 또 젊은 분들이 멋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또 그런 청사진을 주는데
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마워. 요건 나 좋은 것 같아. 나이 드는 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67%. 나도 너무나 동의하고 그리고 66%는 시술을 통해서 노화를 관리하겠다. 이런 울세라든 뭐 내가 하는 얼굴 제모든 이런 걸 통해서 노화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가 이런 시술 후에 80% 이상이 충만함과 활력을 되찾고 77%는 이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 의지를 얻었다 라고 답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이제 처음에 보면은 뭐 조금 잘생겨졌다고 뭐 그런 의지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일어났는데 거울 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기가 싫어.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어차피 자기 인생을 약간 시네마틱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장면처럼.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갈 때도 여행 가가지고 내가 뭐 예쁜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행을 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를 상상하는 것 때문에 여행을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28%밖에 자신감을 못 느끼는 상황이면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새로운 모험을 하는 어떤 그림 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와, 이 그림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될 텐데 이제 뭔가 좀 하고 나면은 거울 보면은 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요 모습으로 사막에 가서 낙타를 타면 그거는 내 판타지긴 하지. 사막에서 낙타를 타면은 오 그림 나오네. 그러니까 인간의 굉장히 깊은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그림 나오네. 그래서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와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행동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 메디컬 에스테틱스 대표기업 형이 말한 멀티 에스테틱에서 하는 문구 있거든요. Look better, feel better, live better. 그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 같아요. 인간은 결국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멋있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존재고 그러려면은 주인공이 멋지다고 생각해야 자꾸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싶지 그 주인공이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림을 그리기 싫어지기 때문에 삶의 활력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체육 시간에 되게 많이 굴리던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태권도장 이런 데 가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 궁서체로 써 있었잖아요. 거기가 제일 무서운 도장이었어 선생님이 항상. 근데 난 이 두 가지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몸에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건강한 몸도 있어야 되고 건강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 라틴어 문구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건강한 몸 속에 건강한 마음이에요. Anima sana in corpore san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인드를 담는 그릇이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릇이 따뜻한 데다가 음식을 담으면 음식도 따뜻해지고 차 한 그릇에다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식는 것처럼 이 몸의 컨디션이 내 마인드의 컨디션을 좌우한다고 믿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몸 좋은 사람들의 조각을 많이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멋진 몸을 유지한 사람은 그 안에 드는 마음도 건강하고 건전할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걸 숭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밈으로 도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자의 이미지는 배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프랑스 카페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고뇌에 차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얼마나 몸이 좋았는지 동네에서 개최되는 그리스식 씨름 대회 즉 레슬링을 다 쓸고 다니던 사람.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 자체가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워낙 몸이 건강하고 워낙 활력과 자신감에 가득 찬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상향이라는 철학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하거나 몸과 마음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게 있기 전에 몸과 마음은 하나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그 안에 건강한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걸 너무 당연시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데이터로도 드러난다는 게 난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
재밌네. 나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건 것 같아. 내가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거는 결국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나야.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는 거야. 결국 그 자신감도 역시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오늘 뭐 중요한 회사에서 발표가 있어? 근데 어떤 셔츠가 있는데 나는 유독 그 셔츠만 입으면 난 멋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있단 말이야. 남들은 아무도 몰라 그게 뭔 차이인지. 근데 나만 아는 게 있거든. 나만 뭐 요 자켓을 입으면 내 몸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내가 실제로 그런 걸 입고 나가서 발표를 하면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들은 전혀 모르고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내가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위너이지 않나.
그게 look better, feel better, live better.
그렇네. 맞네, 맞네. 오늘 MMM에서는 저희 자기관리에 대한 얘기, 머릿속의 자기관리, 몸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였는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야, 이 자기관리 나는 진짜 좋아한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